창세기 1번 메시지 성경을 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 성경 속에 담긴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찬미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수업할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가 수업해 나가는 동안 내내 주님의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귀하신 얼굴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놀라운 책.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책 중의 책입니다. 성경이 완성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여 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성경은 약 300년 후 아프리카 북부의 고대 도시인 카르타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인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성경은 천주교에 의해서 묶인 바 되었습니다. 6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거의 1000년 동안 성경은 묶여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기간을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빛이 담긴 성경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어둡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에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여 성경을 풀어놓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쇄술이 발명되어 많은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성경은 풀려졌지만 아직 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5세기 동안 주님께서 많은 위대한 교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입고 있으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한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수업하는 풍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본래 성경이라는 단어는 책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밖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우리 속에서 나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호흡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속에서 밖으로 내쉰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든지 이 신성한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시며 능력이시며 지혜이시며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서 나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고 이 책을 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단지 생각, 관념, 지식, 글자, 문장들이 아닌 이런 것들보다 더 깊은 것, 즉 하나님 자신을 만지는 것입니다. 영과 생명.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충만하며 더 풍성한 것, 즉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은 하나님 자신이며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른 말이 영이며 영은 하나님 자신이며 주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만일 우리들이 올바른 위치에서 마음과 영의 문을 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자신을 만질 것이며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맑고 온전한 정신과 영의 문을 연 태도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영의 문을 연다면 우리는 인쇄된 지면 뒤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전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시되고 전해진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의 영 안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읽고 살필 뿐 아니라 모든 기도로서 성경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성경을 읽고 훈련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서 읽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계시. 성경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계시는 생명이며 생명은 온 성경의 초점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누구입니까? 해답은 주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 성경은 생명의 책이며 이 생명은 우리의 기업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분을 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주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가련한 유대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접하지 않고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이 여기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주님을 계시한 것입니다. 주님을 접함이 없이는 이 책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책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인쇄된 지면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주님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구절구절 위에 기름 부음을 주시어 주님을 만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접하려면 이와 같은 영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 그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앞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으며 다른 하나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생명나무가 표시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근원, 즉 사탄을 나타내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성경을 우리의 영으로 대하고 말씀 가운데 계신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머릿속에서 의문에 있는 지식만 구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식의 책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줄 뿐이며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말씀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죽이는 의문의 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님의 영으로 대하여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기능들. 이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많은 유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씨를 산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공급을 받고 자랄 수 있는 신령한 젖과 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주로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많은 예표와 그림자들로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구약은 자기에 관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은 세 부분,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각 부분에 자기에 관한 것이 쓰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은 그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생명의 수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책의 원래의 명칭은 태초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서인 70인역 성서는 생명을 줌, 기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제네시스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는 만물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며 만물의 기원이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씨를 포함하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은 이 책 속에 뿌려졌습니다. 개요. 성경에는 매 권마다 개요가 있는데 창세기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탄의 파괴, 사람의 타락,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는 50장이나 되지만 그것은 매우 간단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과 2장이 첫째 부분이며 3장에서 11장까지가 둘째 부분이며 12장에서 50장까지가 셋째 부분입니다. 각 부분은 어떤 이름으로 시작되는데 그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의 이름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분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부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며 둘째 부분의 이름은 뱀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파괴했고 여호와는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늘은 땅을 위하여, 땅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후 간교한 뱀이 이 창조를 해치기 위해 몰래 들어왔습니다. 뱀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했으며 참으로 배반으로 시작해서 배반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11장은 타락한 사람이 극도로 거역한 것을 보여줍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새로운 출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은 어느 부분에 속하여 있습니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50년 전에 둘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셋째 부분 안에 있습니다. 50년 전 나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입니다. 다음 48장들에서 우리는 여덟 사람의 생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 아벨, 에녹, 노아가 한 무리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른 한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는 각각 다른 혈통에 속해 있습니다. 처음 넷은 아담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며 다음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두 아버지가 있는데 아담은 지음받은 혈통의 아버지이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은 혈통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지음받은 혈통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입은 혈통에 속해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는 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지음받은 백성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어 영원히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중심 사상. 성경에는 또한 매권마다 중심 사상이 있는데 창세기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며 구원이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실 것임. 우리가 창세기를 실제로 완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며 구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책이며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생명이 됩니다. 왜 이 책은 처음 두 장에서 이러한 창조의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왜 이 책은 다음 48장에서 여덟 사람들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처음 두 장은 창조의 기록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 숨어있는 뜻은 생명입니다. 이 두 장은 생명의 기록입니다. 이 두 장은 너무 단순하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창조를 설명하기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장을 보기로 합시다. 먼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는 파괴되어 황폐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알을 품으셨습니다. 생명의 영 다음에 빛이 왔으며 그것 또한 생명을 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 궁창이 만들어져 사망의 물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물이 죽음의 물로부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묻이 드러난 목적은 생명을 낳기 위함이었으며 즉시 모든 종류의 식물의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 속에 있는 동물의 생명과 하늘의 궁창에 있는 동물의 생명과 땅 위에 있는 동물의 생명이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나타난 후 생명나무로 옆여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장은 엄밀히 말해서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의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창세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전기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한 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대부분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담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아담이 얼마 동안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담의 전기를 쓴다면 아마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업적과 그가 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단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만 말할 뿐입니다. 이제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창세기는 에녹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그러한 것,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내가 그분에게 데려가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노아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록을 안다면 우리는 요셉의 역사는 야곱의 생명의 권위를 잡는 부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왕 같은 권위를 잡았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창세기는 창조의 책도 아니며 생애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기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생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덟 사람의 생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 있는 마지막 생명은 야곱의 생명이었으며 그는 결국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이스라엘로 여길 수 있는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모든 것은 생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용.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갈망을 이루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뿐 아니라 우주 가운데에 그분의 갈망을 계시하고 영원 안에 그분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다 우리의 갈망을 말해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든 물건이 우리의 목적을 나타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포함한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 즉 만물 위에 뛰어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갈망과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 동기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의 동기는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의 기뻐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초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기를 원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방면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창조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늘과 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자기를 나타내시며 특히 자기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있는 사람 속에서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본다면 우리는 하늘이 땅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까지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땅을 위한 것입니다. 햇빛, 물, 그리고 충만한 공기가 다 땅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 있으며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를 닮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단체적인 실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근거. 창조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며 그 뜻대로 자기의 계획을 구상하셨습니다.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방법.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중심 목적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고 말해줍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창조가 시작된 때부터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온 부분을 함께 붙들고 있는 축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으며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존속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땅은 아무것에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땅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위성 중에 하나라도 잘못 운행한다면 커다란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몸을 위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몸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살며 걸어 다닐 수 있는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돕는 하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햇빛이 필요할 때 하늘은 햇빛을 보내줍니다. 우리에게 비가 필요할 때 비가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공기가 필요할 때 공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둘레에는 푸른 하늘과 공기가 있습니다. 하늘은 땅을 섬기며 땅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몸을 위해 있으며 우리가 곧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과정 욥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모든 먼저 피조된 것들과 천사들이 있는 하늘들이 처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생물들이 있던 것으로 추측되는 땅은 두 번째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분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추측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별들과 천사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들과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 먼저 창조되었으며 땅은 두 번째로 창조되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태초에 이제 우리는 1장 1절을 보기로 합시다. 태초에 성경에서 이 구절 태초에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이며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태초는 창세기에 말씀하신 태초보다 먼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태초는 영원 안에서의 태초, 즉 시작이 없는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태초, 즉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원을 말하는 것이며 창세기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에서 주어인 하나님은 복수이며 수로인 창조하시니라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 명의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 하나인 분이십니다.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을 받는 대명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셋 하나인 분이십니다. 그 삼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에 관해서 세 가지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지으셨다입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만들 뿐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셋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거기에 이미 있었으며 땅은 깊은 물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에 잠긴 땅에게 죽음의 물 밖으로 드러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행위가 아니라 만들매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신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지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1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재창조는 3절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으며 땅도 지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만들어진 물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있으며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창조를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